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처음에 4천 명, 그 다음에 3만 명 이기고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만 해도 자기네들이 대승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그 언약궤를 다군 신상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군 신상이 언약궤에 절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날 봤더니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 있고 또 여러 독한 종기 재앙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승리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끼를 갓 낳은 암소 두 마리에다가 새로 만든 수레를 연결해서 그것을 이제 벳세메스로 그 보내었습니다. 그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그 소가 제대로 갈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딴 데로 가려고 하고 또 가지 않으면은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이 여호와라는 신이 내린 게 아니라 저절로 또 자연적인 전염병이다라고 이제 치부해버릴 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소가 정말 한 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시는데 이 송아지뿐만 이 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짐승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새끼를 갓 낳은 암소가 울면서 아마 새끼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떼어놓았습니다. 또 한 마리 아니고 두 마리, 또 새로 만든 수레는 이렇게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안 갈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줄로 똑바로 가는데 그 지금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또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것이 오자 마치 그 폭탄 돌리기 폭탄 받은 것처럼 기랏 예아림으로 빨리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벳세메스 사람들 이 소 두 마리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이 소 두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보다 못한 거예요. 예. 그 흔히 욕을 할 때 뭐 짐승 뭐 보다 못한 뭐 놈 또 짐승 같은 놈 누가 더 나쁜 사람이죠? 아니면 짐승보다 더한 놈이 더 나쁜 놈인가요? 하여튼 아무튼 다 지금 이 소 두 마리보다 못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또렷하게 그 보여주고 그 있는 것입니다. B번 하나님의 말씀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 예,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는 아무나 들여다봐도 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납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높여주시고 또 아무리 존귀하게 여겨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하무인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그 섬겨야 합니다. C번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다. 예, 그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속에 있었지만 그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과 엘리 아살만 그것을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금방 압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큰 2번 예레미야 32장 41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 암송해 보십시다. 먼저 우리 그 예레미야 32장 41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예,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 혹시 암송하 네 하신 분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야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 또 다른 분의 네.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아니요. 아, 없어요. 네. 나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그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네, 아멘. 예. 이쪽 혹시 한 분 더 볼까요? 안 계신가요?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 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네,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 나의 계명을 갖추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예, 그 네 분에게는 100점씩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7장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A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선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궤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이 사모하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몹시 슬퍼하다, 애통하다의 뜻입니다. 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함을 슬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그 기랏 예아림의 언약궤를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기랏 예아림은 그 이스라엘 땅이지만 거기가 그 산지이고 또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그 영향을 받아 이동하지 않거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전쟁에서 두 번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4천 명, 한 번은 3만 명이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블레셋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또 산지에 있고 하니까 그냥 그 안 보면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우리 신앙에도 그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방치를 통해서는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내 중심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가 직접 그것을 대해야 그것이 새로워지지 가만두고 저절로 새로워지는 길은 없습니다. 비번, 사무엘은 여호와를 사모, 즉 애통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갑은 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심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문자적으로 우리 심장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지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 정, 이를 모두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그 온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열심은 온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심은 온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언제나 전심이어야 합니다. 전심을 다할 때 우리가 100%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얹을 수 있습니다. 온도는 자칫하면 내 열심이 되기 쉽습니다. 나번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그게 바알은 그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전쟁, 다산, 사랑의 여신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 안에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답은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 즉 이방 그러니까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그 야곱도 그 외삼촌 그 라반이 살던 그 하란 땅에서 돌아올 때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모두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오래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악한 관행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회개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첫 말이 회개하라입니다. 예, 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이었지 않습니까? 예. 4번 사무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4절과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테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예, 그 사무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즉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마음속에 훨씬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그 가나안의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신앙은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이방신, 우리에게는 세상이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왠지 하나님으로 부족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원하는 것 안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20년 만에 맞이하는 종교개혁과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음에도 이방신들을 제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세속화된 신앙 습관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예, 열심히 매주 교회 나오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한 것들을 잘 제거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예, 그 첩경입니다. 7번, 온 이스라엘 족속을 불러 모은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예,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 꾸려가기 어렵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더욱 우리 교회답게 저는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교인들도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 목회자로서 제가 교우님들께 듣는 말 중에 가장 고맙고 가장 감사한 말은 기도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저런 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지. 또 그 내가 저런 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또 저런 분들을 내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4번, 큰 4번, 7절에서 11절은 회복, 그 다음에 맞이하게 되는 위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A번, 미스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먼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믿음으로 미스바에 결집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먼저 공격해 온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박수쳐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새롭게 하니까 내 앞에는 이제는 평평한 길만 있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많은 그 여러 장애물들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예. 그것은,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잘 지나가라고 허락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걸음을 걸을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를 맞게 될 때에 그것을 잘 승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비번,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예전에 앞에, 예, 그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기도하지 않고 언약궤 가져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르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고, 예, 이제 기도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기도를 부탁한 것은 자신들을 도와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게 되면 이전의 삶과 다른 목적을 갖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그 예전에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이 참 가치 없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흘렸던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씩 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뿐만 아니라 그 삶의 걸음걸음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1번 잘생긴 사람, 2번 키 큰 사람, 3번 많이 배운 사람, 4번 많이 가진 사람. 그런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이야. 또 내가 저분에게 기도 부탁하면 저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 틀림없이 해주실 거야. 그런 분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10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처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응답하셨다. 거기에 나오는 그 온전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어느 부분에도 손대지 않고 완전히 100%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단번에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이번에만 기도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온 기도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무엘의 이 기도하는 것은 그 어머니로부터 대물림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 한나가 그 처음에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통곡하고 하다가 나중에 사무엘을 낳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했던 말 기억나시죠? 예, 전에 기도하던 여자라입니다. 예. 사무엘이 나중에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제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는 삶의 시작이자 과정이요 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결정적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만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큰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를 잘할 것 같아도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하나님, 하나님 어쩌죠, 어쩌죠 그 말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쭉 해오던 사람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물어갈 수 있습니다. 10번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1절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 공격해 온 블레셋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 방법이 도구가 큰 우레였습니다. 천둥.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레만으로도 블레셋을 충분히 어지럽게 만드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은 그 어려움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전에 그 느헤미야 공부할 때 제가 기도는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결코 회피수단이 아닙니다. 수험생이 기도한다는 것은 시험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기도를 하면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보다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밟고 지나가게 하실지 돌아서 지나가게 하실지 뛰어넘게 하실지 아니면 날아서 가게 하실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그 장애물로 인해서 혹 상처를 입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큰 5번 12절에서 17절 회복된 삶의 결과 회복의 도구 사무엘. A번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이 세운 돌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그러니까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돌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금 과거부터 지금 그 돌을 세운 그 순, 오, 그까지 도착하기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진을 쳤던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때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기고 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 야곱이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깨어난 후에 거기다가 돌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벳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전부 다 그때까지 다 에벤에셀 아닙니까? 예. 이지수 목사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어긋났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이 모습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또 심연막측한 섭리로 우리를 그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에서 뒤돌아보면 전부 다 에벤에셀이 됩니다. B번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던 것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었는데 우리는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레로도 물리치게 해주실 수 있더라. 우리 그러니 하나님만 믿자 의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매여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경험은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는데 우리들도 에벤에셀 돌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세우면 좋을까요? 우리가 에벤에셀을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변호를 하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쭉 그 고백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워놓은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C번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났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13,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갑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블레셋에게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그 세계 최초로 철기 문화가 그 융성하게 발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철기 문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윗 시대 때 그 요나단의 손에만 무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성읍을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른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관계들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나니까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 덤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10번, 마침내 사무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행한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되돌아 보십시다. 우리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자손들이 발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예, 이 사무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누구의 주된 사역이냐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 각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지도자는 두 개의 눈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상과 그들이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실에 그 눈을 받고 있을 때 사무엘은 다르게 보았던 것입니다. 예,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두 개의 눈들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고 비록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번 9절 10절 우리 보실까요? 9절 사무엘이 처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예,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 예, 이것은 누구의 역할인가요? 예,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늘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한번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 실로의 언약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 그 빼앗겼다가 지금 기럇 예아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로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신실을 한 삶은 내일을 위한 최상의 준비입니다. 다른 거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오늘 신실하게 사는 그것이 더 이상 나은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제의 준비하게 하심이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또 오늘의 모습은 내일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금방 보여줍니다. 답은 15절에서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 예, 이것은 사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고 사사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제 역할을 바르고 또 제대로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맡은 역할, 또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역할, 또 그 공간을 제대로 다스리는 역할,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바른 예배 드리며 가장답게 살면 그 가정이 새로워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2번 회복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에는 단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3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되 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예, 그러면 뒤집으면 사무엘이 없을 때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계속하게 하려면 우리 삶을 만약에 제대로 다스려가기 원한다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사무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기저기에 사무엘을 세워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신실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6번 결론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보십시다. A번 삶과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무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새로워짐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또 일터, 구역 모임 등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사무엘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대로 하는 사람의 역할의 출발점은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부터 새로워지게 됩니다. 나번 이스라엘을 준비 새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은 사무엘에게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그 실로에서 섬겼는데 언약궤를 빼앗기고도 20년 동안 신실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뒤집으면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뒤 그 언약궤가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사무엘이 양육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요셉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예, 요셉에게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총 몇 년이었습니까? 17살에 팔려가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살이었지 않습니까? 예, 13년 동안 그 노예살이 옥살이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 13년 동안 훈련시킬 거거든 좀 그게 좀 빡셀 거거든 잘 버텨 그랬으면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언제 끝 그 당시에 그 노예 한번 노예는 영원히 노예 아닙니까? 자손들까지 노예고 또 그 정치범이 갇히는 그 감옥에 그 무죄 아니면 사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 요셉의 준비된 그것이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첫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 예,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 세례자 요한인데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 날은 그 요한이 30살이 될 때입니다. 그때까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요한이 언제부터 빈들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의 부모는 나이가 두 분 다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조실 부모하였을 것입니다. 예, 그 빈들에서 요셉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 요셉이나 그 요한뿐만 아니라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고향 다소에서 13년 치까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기간들입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큼이나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방해하는 것과 평생 싸워가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내고 그것을 섬기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0번,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삶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작은 결심이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겼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기랏 이아림에 방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함에도 가장자리에 두고서 주일에만 또 예배당에 올 때만 가져온다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가정에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 신상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는 용기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외면하고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없는 회막일지라도 그곳에서 사무엘을 친히 준비하고 계셨음을 찬양합니다. 엘리 제사장 가족들이 죽음을 당한 뒤에 그 누구도 사무엘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사무엘을 될 때까지 사무엘을 양육하여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에 신앙 개혁을 갖고 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사회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무엘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기저기에 사무엘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이 갈수록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종교개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종교개혁지로 가꾸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무엘들로 살아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